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요, 누가복음 15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설교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잘안 보이죠?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한 편의 설교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어보시고, 혹시나 더 풍성하게, 더 깊은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 드시거나 더 많은 예화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책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란노 출판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바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탕자 이야기로 알고 있는 우리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두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막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2막은 잃어버린 맏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정도 되신다면 사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설교의 핵심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이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차례차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1막을 시작하면서 둘째 아들이 등장해서 아버지께 엄포를 내립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 지금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처음 이야기 도입, 이 둘째 아들의 첫 대사에서부터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의 일부를 몫으로 달라는 것은 정당하죠. 장남이라면, 형제가 두명 있는 경우에, 장남이라면 두 분깃을 받아야 하기에 아버지 가산의 3분의 2를 받는 것이 정당하고, 둘째 아들이라면 3분의 1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만 가능한 것이지, 지금 달라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무엄한 행위입니다. 생전에 유산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저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는 싫습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언젠가 유산을 물려줄 그러한 사람, 그러한 관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관계까지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지겹고, 이제는 그 관계를 벗어나고자 그렇게 아버지께 선포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극도로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당연히 아들을 혼내고 집안 가운데서 호적 파서 내쫓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합니까? 각각 그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도 너무나 아프고 그것을 넘어서 처참한 명예훼손의 고통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또 아픔을 참고 견딘 그 모습이 드러나죠. 그렇게 유산을 받고 둘째 아들은 이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게 되죠. 아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 버립니다. 거의 돼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살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 이제 암만 생각해도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스스로를 관대하게 봐준다고 해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들 노릇하는 것은 도무지 안 될 일인 것 같고 안 될 말인 것 같고, 적어도 아버지의 품꾼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그렇게 먹고 살 수 있게는 해달라고 한번 이야기해야 봐야겠다 하면서 돼지우리에서 아버지께 할 말들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완료되자 이제 다시 귀향길에 올라서 그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멀리서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맨발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을 나갈 때의 모습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 둘째 아들이 맞는가 하는 행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아버지는 멀리서 그렇게 걸어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중동의 가부장은요, 달리지 않습니다. 아이와 여자와 젊은 남자는 달릴 수 있지만 품 있고 점잖고 품격이 있는 가장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며 아들을 만나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볼 수 있죠. 아들은 연습했던 그 대사,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다시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에는 발에는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옷이었을 겁니다. 그 집 주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에게 아버지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이제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내려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종들에게 축하 잔치를 열어서 특별히 살찐 송아지 고기를 나누도록 명령하죠. 육류는 당시에 비쌌기 때문에 특별한 잔치가 아니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살찐 송아지 고기는 비싸고 가장 값진 귀한 고기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아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그저 그 집 사람만 함께 파티를 열었다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 잔치를 열었다, 아들이 왔고 그곳에서 좋은 옷을 입혔고 잔치를 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을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 나의 아들입니다, 다시 나의 아들로 그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비유의 내용이죠.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해 주시고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뭐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마저도 은혜가 풍족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큽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라고 하면 사실 여기까지의 초점을 많이 맞춰서 살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탕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으로서, 설교의 본문으로서 함께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뭔가 더 있다면 오히려 내용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죠. 여기까지 끝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함께 읽었던 마다들의 이야기가 더 추가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마다들 이야기를 더 붙여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시작하신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앞에 나오지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넘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제 이 도덕법 가운데서 실질적인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법, 준수법 이런 것들이 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 자신의 삶과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전통 윤리를 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요, 자라오면서 배웠던 전통 윤리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배워서 술술 암기하고 다녔고요. 그 암기했던 내용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키고자 아주 고군분투하고 실제로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도 아주 빠짐없이 철저하게 들여 지켜왔던 사람들이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기를 저기 예수의 행태를 봐라. 저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죠.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눠서는 안 됐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이 탕자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우리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아서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잃은 양, 드라크마, 아들, 잃은 아들까지 이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뭐 쉽게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세리와 죄인들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감격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다들로 이어지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서 무언가 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다들이 이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얼만큼 일해야 되는지 그 분량을 나눠주셨겠죠. 그것에 충성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까이 왔는데 이상하게 오늘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어떤 잔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도 내가 이 집의 장남인데 어느 정도 이 집을 관리하는 매니저고 나중에 결국은 이 집을 담당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지금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아하게 한 종에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심지어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지금 잔치 자리에서 베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맏아들 어떻게 되죠? 격노합니다.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왜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까? 자기는 지금 아버지한테 순종해서 여러 해 동안 섬겼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가지고 친구랑 즐기게 하신 일이 없어요. 물론 지금 이곳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아버지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수고했다 잘했다 아 이번에는 풍년이구나 하면서 성과금 쪼로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 위로금 쪼로 조금 주면서 즐기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던 그 아버지가 동생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몽땅 날려버리고 돌아왔는데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베풀어주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 사실은 불공평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면요. 지금 당장에는 이게 살찐 송아지 하나요. 동생이 받은 것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취했던 행동은 살찐 송아지보다도 훨씬 더 큰 대가를 수반하는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줬죠. 그러면 다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3분의 2의 재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의 소유권은 이제 곧 동생에게로 다 넘어가야 하는데 다시 동생이, 아 죄송합니다. 형, 맏아들에게 다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동생이 다시 아들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3분의 2 가운데에서 3분의 1을 또다시 떼다가 동생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결정을 하려면 사실은 적어도 아버지가 자기랑은 상의를 좀 하고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아버지 마음대로 자신의 것이 될 것을 둘째 동생에게 지금 떼어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아버지께서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평하지는 않죠. 어찌 보면 맏아들이 화내고 있는 부분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큰 잔치에는 맏아들이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반항하는 아들의 맏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 당시에 문화에 의하면요. 잔치를 베풀었던 주최자가 잔치 가운데서 자리를 비우는 일은 아주 체면을 깎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쳤을 때 결혼식 하는데 혼주석에 혼주가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혼주가 있는데도 지금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맏아들이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그 자리를 비워서 맏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잔치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맏아들과 대면하게 되었죠. 이제 그게 29절 장면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도 분명히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면서 화가 나서 아주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은 29절에서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이나 영어 번역 혹시 영어 번역 성경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찾아보시면 여기에 맏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룩 뭐죠? 보다 동사. 근데 룩 하면 명령어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좀 보세요. 원래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아이고 존경하는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렇게 가부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인데,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아버지한테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한글 번역에는 생략돼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그 시대의 가장이라면 부자의 연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기도 또 조금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예 이렇게 적혀 있죠. 예야 뭐 이렇게 예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 번역 보시면 My s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죠? 내 아들아. 아들은 지금 아버지한테 보소서. 아이, 지금 보세요, 아이씨. 뭐 약간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나의 아들아로 시작하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설명해 주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다네 것이 될 텐데,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는 장면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기뻐해야 할 때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지금 대사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함께 잔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자, 잔치를 누리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께 누리지 않겠니?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더 이상 맏아들이 아버지와 화해를 했는지,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화술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 안에 비유 이야기를 딱 들면서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기준에는 부합하고 있지 않는 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하셨으니까 그 용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맏아들은요, 맏아들 입장에서,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둘째 아들은 망나니 같이 못된 아들이고, 첫째 아들, 맏아들은 분명히 참 착한 아들이고 충성된 아들이라고 결론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멀어져 있던 것은 사실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똑같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도 똑같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망나니 같고 못됐던 둘째 아들은 이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와 용서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착하다고 평가되었던 그 아들은 오히려 여전히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로 끝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 11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로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산을 탕진했던, 낭비했던 그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 이름 짓는 게좀더 좋은 비유의 이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맏아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정답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다시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스스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착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착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맏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교만함 때문에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맏아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구했던 것.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의 태도를 잘 보니까 결국 둘째 아들과 똑같이 맏아들도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구하는 방식만 달랐을 뿐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아버지 그거 다 내주세요 라고 했고요. 첫째 아들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합법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충성하고 기다렸고 그냥 불순종 없이 한적 없이 기다렸으니까 아버지 때가 되면 그거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맏아들도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고 싶었던 것이고 맏아들도 아버지에게 똑같이 반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맏아들도 아버지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죠.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행동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맏아들은 분명히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의 개념을 더 심화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도덕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권리가 생긴다 착각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셔야 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당연히 주셔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무한한 은혜로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 아버지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고요, 나는 아버지께 충성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받아야 할 그 마땅한 보상만 채워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는 반항하는 그러한 맏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랑 없는 충성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날 때 그 명백하게 그 모습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돌아와서 아버지를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아버지께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집에 몸은 여전히 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그 둘째 아들보다도 훨씬 더 멀어지게 되었죠. 왜요? 자신의 진상을 몰랐거든요. 자신은 아버지랑 늘 가까이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그가 사랑했던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죠. 만약에 바리새인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요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누구보다 많이 알고 예배 자리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감히 나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요?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그 제일 욕먹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이러한 상황에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된다면 사실은 그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같은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오늘날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지금 이 상황에도 교회 간다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냥 교회에 이름만 등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둘째 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둘째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랑 비슷한 상태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의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인데 과연 나는 돌이킨 둘째 아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혹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없는 그 맏아들의 모습과 같지는 아닌지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길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할 것이죠. 결국 그 내용을 아는 그 중심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과 스스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봉사 섬기고 있는 봉사의 내용, 그리고 내가 예배 참석하는 그 횟수로서 내가 맏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설교를 여기서 하고 있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직분 때문에 와 내가 정말 다른 누구보다 더 심각한 맏아들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자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들 다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마 그 중심 생각에서 내가 돌아온 둘째 아들인가 맏아들인가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스스로의 모습이 맏아들과 똑같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으니 내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 그 자체에 감격해서 이 잔치 자리, 놀라운 잔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